예수도의 사역의 시작이면서 어둠의 역사에 드디어 빛이 발하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자 요한은 바른 소리를 하다가 그 소리 때문에 투옥되고, 우리가 나중에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요한의 잡히며 투옥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 부분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단순한 소리가 아닌 진리요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의 광명이 암흑의 세상에 정오의 빛같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읽습니다. 이 빛이야말로 생명을 잃고 영원에 눈 멀어버린 인류에게 소망을 끼치는 광명의 빛이십니다. 이 빛 속에 여러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영원히 빛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 천국 시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하고 그 부분의 작은 제목들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선입견은 항상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 그걸 읽게 되죠.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12절 1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기독께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지역에서도 역시 사역을 하셨지만은 마태를 비롯한 공간복음은 주로 북쪽 갈릴리 전도 사역을 기록하고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은 남쪽의 예루살렘을 근거한 전도 사역을 보충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수도의 생애는 오늘 우리처럼 삶의 거처를 옮겨 다니신 것으로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가버나움에서 사시고 예루살렘에서 꽃다운 생애를 마감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마태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말씀마다 이는 선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거나 지난주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기록되었을 때 라고 예언의 말씀을 상기시키는 마태는 이 말씀에도 역시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제목에서 적은 세 제목을 생각하는데 첫째는 알고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때나 이때나 많이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서 자란 것도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 23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지만 어려서부터 자라는 모습을 봐왔던 이 나사렛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에게 온 복을 차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맙니다. 나중에 역시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에서 상고를 하겠지만 같은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좇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구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는 기록을 읽습니다. 역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1절에도 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나사렛에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오셨을 때 사람들이 듣고 놀라고 감탄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이런 감탄과 감격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배척해버리는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요한복음 7장 15절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7장 41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같은 7장 52절 이렇게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봅니다.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예수 기도를 소개했을 때도 역시 같은 반응을 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46절에 그렇게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제한이 많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는 것만, 듣는 것만입니다. 그 뒤에 가려진 것은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한됐는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가로막는 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함께 자라온 사람이 성경을 가르칠 때도 그렇고 과거에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할 때도 역시 옆에서 경상도 말로 지나 내나 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랬다가 손해보는 것은 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살겠다고 각오했을 때 그의 부족한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을 가져온다는 거죠. 나사렛에 살게 하신 예수님, 그 복을 차버리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자람을 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멀리 쫓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배척해버린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고루 내리는 빛처럼 모든 대지에 고루 비치는 태양처럼 풍성하고 넘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할 수 없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고 역할도 할 수 없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내리던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자신에게만 손해가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거절한 예수 기도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내려졌던 은혜와 복은 거절됨으로 이방인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바울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이 사실을 말하면서 20절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이방인 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악하고 모자람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하고 받는 은혜를 귀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지속적으로 은혜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제목에서 세 번째로는 주님을 가까이 모시면서도 교훈대로 살지 못하면 오히려 형벌이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거절로 주님은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시면서 수많은 교훈과 표적으로 복 주셨지만 의외로 가버나움은 주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3절에 24절에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47절에 48절에서도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역시 두려운 경계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얼마나 소유했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얼마나 진리를 따라 사느냐 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면서도 행함에 인색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의 책망을 꼭 경계로 삼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있다. 주님의 진리를 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은 복이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가지지 못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무서운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어둠이 도망가게 되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서 실감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15절 16절을 봅시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이 제목에서도 몇 가지를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인류는 미래가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만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없는 세상은 비록 햇볕이 비치고 전기불이 찬란할지라도 거기는 영적으로는 흑암과 종국적으로는 절망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걸 우리는 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스불론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열 번째로 함께 거한다 하는 의미로 레아로 말미암은 여섯째 아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납달리는 라헬의 시녀 빌하로 말미암아서 난 두 번째 아들로 야곱의 전체 아들 가운데서는 여섯 번째 낳은 아들이고 경쟁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이름으로 그다지 이스라엘 속에 특별한 인물들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애굽에서 죽으면서 이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면요. 스불론은 해변에 그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리로다. 창세기 49장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했고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이렇게 21절에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축복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지파의 위치 역시 야곱의 축복한 대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지파의 사람들은 온 인류의 상징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성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움직임이 없이 거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남보다 잘 살겠다고 나은 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경쟁하는 사람이든지 이게 스불론 납달리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다를 터전 삼고 고기를 잡던 또는 무역을 하던 사슴이 뛰노는 산속의 수풀에서 나무를 키우고 목축을 하며 농사를 짓는 사람이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분주함과 한가함이 다 무료하고 의미가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며 특히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이방의 갈릴리도 빛을 필요로 하는 미래가 어둡기만 한 흑암의 백성들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알기 전 과거에 우리 모두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바울사도는 이 상태를 묘사해서 이르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로 흑암에 거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온 인류에게 예수도는 광명한 새벽별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제목에서 두 번째는 이러한 절망만 가득한 온 인류에게 예수도께서 오셔서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본문 내용은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셋의 침략을 당해서 비참한 처지에 있다가 구원을 얻은 사실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원치 않게 사탄의 지배하에 범죄하며 고통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비극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인류의 생명을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예수도만이 유일한 평화의 왕으로 자신의 보호를 요청하는 자들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평강의 왕이시고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때 전부터 예정하신 대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능력으로 마귀 사탄을 무너뜨리는 모습 그 자체가 진정한 소망과 기쁨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절망이 아니라 이 인류에 빛을 주시는 놀라운 광채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 사실을 직접 선언하시기를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오늘 우리가 광명의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절망이 아닌 소망의 삶을 살게 됨을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도망가고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데 이 귀한 역사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나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들을 오늘 우리를 빛의 사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움의 땅에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통한 빛을 삶 속에서 입술로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먼저 선택하신 우리들을 통해서 이 광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그게 세 번째로는 회개의 요청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오늘 17절인데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앞에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타난 세례 요한의 첫 소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3장 2절에서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물론 요한의 회개의 요청은 예수도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회개의 요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기도를 맞아들이도록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을 회개케 했다면 주님께서는 완전한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세상과 죄를 향하여 가던 삶을 돌이켜서 영원히 살게 하는 복음을 믿고 순종할 것을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천국은 회개에 대한 상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없는 천국은 있을 수 없고 회개를 요청하지 않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다고까지 말하는 성경학자들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물론 천국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면 그런 삶은 회개할 필요가 없지만은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죄의 성품이 나를 더 강하게 끌리고 있다면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 요청을 상고한 바 있지만 사실 회개하라는 당부를 달게 들을 사람은 없습니다. 회개하시오. 그 소리가 행복하게 들립니까? 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기분이 안 좋죠. 그러나 이 회개의 요청을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은 절대로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이 회개의 요청을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빠를수록 좋은 것도 철저할수록 좋은 것도 회개라는 말씀이죠. 회개한 자에게는 천국이 가깝고 회개를 미루는 사람에게는 지옥이 가깝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선택은 오로지 이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믿는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의 넘치도록 약속하신 복들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온전한 회개를 이루지 못해서 이런 경우가 많다 그렇게 봅니다. 죄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도 잘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상황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다리 걸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불신의 사람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제목에서도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겠는데요. 회개 요청은 듣기는 거북해도 듣고 응하는 사람은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회개를 부르짖습니다. 그만큼 죄에 익숙해 있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국, 즉 하나님 나라는 회개한 자들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죄인들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심에 있어서 사람에게는 그 무엇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는 그 모습 그대로 계속 갈 수는 없다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그것은 불문에 붙이겠지만 그 관습과 죄악된 습관은 철저하게 버리고 오라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적어도 이 요청에 응한 사람들이 오늘 주님 앞에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죄성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이고 교회 속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과거의 어떤 죄든지 불문에 붙이시고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할 모든 절망과 비극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으로 철저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구하시는 것이 나의 희생의 가치에 합당하게 살아다오 라는 부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하나의 세상적 가치와 생각과 행동을 고칠 때마다 주님은 박수를 보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 제목의 두 번째로는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겠는가? 이게 회개할 건 참 많죠. 자, 예수님께서도 그냥 뭘 회개하라 하는 것보다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다고요. 뭘 회개해야 되겠냐 하는 건데요. 신앙에 있어서 일반적인 것들을 얘기함보다도 특별한 예를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이해했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해서 안수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을 보고 시몬이 돈을 많이 주면서 자신도 같은 능력을 갖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련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렇게 사도행전 8장 21절에서 23절에 사도들이 책망을 하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적 수완과 욕심으로 취하라는 것도 여기서 악함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자신의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님의 주심이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의 시몬은 그전부터 사마리아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도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면 더 큰 역할을 할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러한 생각을 악함이라고 회개할 이유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속에서 이러한 부분을 더러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나 회개할 자세라는 지적에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 분명히 시몬은 사마리아에서 그전부터 크다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시몬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깃도 없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서 회개치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몇 가지를 더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려고 하면서 내가 전에 지은 여러 사람이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개치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더러움, 음란, 호색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하는 안타까움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 회개치 못하면 이런 엄청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회개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고 확신합니다. 회개해야지 말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각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 회개의 제목이 어떤 것이 됐든지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거라는 거죠. 구약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애굽의 관습을 회개치 못함으로 대부분이 광야에서 망했던 것처럼 오늘도 세상이라는 광야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사도는 과거의 이러한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원망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최근은 뭡니까? 불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무조건 순탄하고 행복하고 기쁜 것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속에서 많은 불평이 있었습니다. 먹는 건 늘 먹는 만나. 그래서 그건 뭐랍니까 백성들이? 이제 이 음식에 질력이 났습니다. 40년간 같은 음식 먹었으니 그럴 수밖에. 그러니 부추도 주고 달래도 주시고 양파도 주시고 다 주십시오. 우리 지금 이 기력이 새해갑니다. 이런다고요.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 사막에서 40년간을 하늘에서 양식을 먹여 키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런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불평은 감사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감사보다도 불평을 더 표현하는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지 못할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려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여기 보세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인해서도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결과대로 하나님께 처결할 것이니까. 그럼 뭡니까? 불평은 아예 입에서 끊어라. 이것이 하늘 백성에 합당한 모습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같은 진리 속의 생명을 향해서 가면서도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남아있는 것을 볼 때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의롭게 살려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 세상의 습관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회개의 항목들입니다. 회개라는 게 많이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감사하는 사람들로 찬양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세상의 일반적인 관습을 회개해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때로 조금 알고 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내가 잃어버리면 자신만 손해입니다. 그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관해서 많이 안다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칭찬이 있습니다. 예수도의 이 땅에 오심은 이 죄악의 어둠의 땅에 생명의 빛의 시작이며 이 빛은 계속 받은 사람들에게 비치도록 먼저 빛을 받은 우리들이 넓혀가야만 할 사명을 역시 의식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은 언제나 회개의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다만 과거 세상에서 죄악된 삶을 회개한 삶을 요구하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로서 칠흑같이 어두운 마지막 죄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는 주님의 생명의 도구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생명을 향해서 갈 수 있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또 은혜에 대한 보답이요 우리의 살아야 할 삶의 가치임을 확신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